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다우전드 옥스의 어느 한 식당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장애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그러리라 이제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 바에서 이제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12명인가가 이제 죽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식당에서는 그날 밤에 무슨 뭐 큰 컨트리 음악인가 그 행사가 있어 가지고 뭐 수백 명 가까이 되는 대학생들과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페퍼다인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도 이제 그 중에서 생명을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면은 이제 뭐 어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이면은 저도 이제 대학생이 학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어쩌면 아들을 먼 곳으로 이제 홀로 떠나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그들의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정이 어떨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며칠 뒤에 거기서 뭐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Hell on Earth. 이 지구에 임한 지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길이 너무 거세가지고 마치 지옥 문이 열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뭐 북가주 남가주 여러 곳에서 번지고 있는 그런 산불 관련 기사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산불이 지금 맹렬하게 타는 곳 중에 한 곳이 이름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지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세크라멘토하고 레딩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약간 좀 동쪽이긴 합니다만은 그곳에서 했습니다. 뭐 서울 면적의 뭐 1.5배인가요? 거기 패러다이스만 거의 뭐 서울 면적 가까운 그런 지역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는 헤드라인이 Hell in Parad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aradise라고 하는 그 지명이 지옥이 임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Paradise 그러면은 뭐죠? 한국말로? 낙원 이런 곳인 뜻인데 낙원에 임한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의 기준으로 어제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대부분이 도망하던 차 속에서 불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5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고요. 7천 개 이상의 건물이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지명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큰 지옥불 같은 산불이 임한 것도 아이러니한데 또 실제로 말리부 쪽에서도 지금 산불이 크게 지금 번지고 있어가지고 말리부 하면 어떤 지역입니까? 뭐 배우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주 부촌이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떤 유명 인사의 집은 다 타버렸고 거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뭐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 배우들 많이들 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패러다이스의 지옥불이 임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날 어떤 사람이 그 바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할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 차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그날 그 산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그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차를 몰고 가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청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제 집사님 가정이 그 당시에 이제 어디 휴가를 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차를 타고 일가족이 휴가를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거의 차가 뭐 폐차될 정도가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당시에 아들, 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 이렇게 있으셨는데 아들은 좀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좀 났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건장하게 자라가지고 저기 캐나다 밴쿠버 어떤 유명한 호텔에서 셰프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몇년 전에 만나봤더니 막 몸도 막 이렇고 막 건장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흉터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입 주변에. 근데 오히려 막 이게 있으니까 터프해 보이고 아주 남성미가 넘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부모님은 이제 너무 놀랐던 거죠. 거기다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중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은 만약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국도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고속도로로 갔더라면 만약에 그때 집에서 조금만 더 늦게 출발했더라면 그러니까 만약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뭐가 안 맞아도 좀 틀어져도 그 순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얼굴에 흉터 하나 남은 것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인생은 만약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what if라고 할수 있겠죠. what if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면 일어난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는 걱정이나 두려움, 특히나 막연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준비 저런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죠. 다만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거의 한달 넘게 뭐두달 가까이 새벽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기도의 의미도 뭐 그날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안 구하면 안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들 단지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그날 하루에 필요한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날 하루에 또 살아갈 또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도 있고 내려야 될 중요한 또 결정들 크고 작은 결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피로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세세한 우리의 피로들까지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런 피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채우실 수 있음 또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그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다 기도로 내어 맡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구고 청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 신뢰하며 내어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 가운데 일해 주세요.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드리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혹은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데 나는 그거 다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사단의 통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면은 된다는 겁니다.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삶이에요. 내어 맡김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한 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멍에에 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라는 거죠. 종의 멍에가 뭡니까? 그 다음 2절 3절 보시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종의 멍에를 얘기하면서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율법 아래서 매여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마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무엇을 해서 혹은 하지 않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연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죄된 상태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종의 멍에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어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을 주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국의 제 모교의 슬로건이기도 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도 그 대학의 슬로건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많은 포커스가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많이 배워서 더 똑똑해지자 이런 뜻이 아니죠. 원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영어로는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조건절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2절인데 그 앞에 31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걸 그냥 뭐 학교의 학훈으로 삼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들 그거 채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가 되시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 되시는 주님을 더 알고 더 듣고 더 따르고 더 경험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실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17절에 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이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 살아가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죄와 수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뭐죠? 매여 있지 않다는 것. 수치에 매여 살지도 않고 두려움에 매여 살지도 않고 걱정에 매여 살지도 않고 죄에 매여 살지도 않는 그 자유로운 삶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개런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So I say live by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King James Version에서는 walk in the Spirit.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혹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죄성이나 육성 때문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모든 염려와 절망과 죄와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로 갈등이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신가, 심지어는 혹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는데요. 구원받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종종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참 깨끗하게 갈 텐데.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너무 좋을 텐데 왜 남겨두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특히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몇십 년 사는 동안 밖에는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이거 지나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냥 서바이벌 하다가 천국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빌빌거리며 살 때가 많은 거죠. 죄성과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Walk in the Spirit 혹은 Live by the Spirit.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전혀 그런 욕심이나 유혹이나 이런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향력은 있고 여전히 유혹은 있고 여전히 내 주변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구원의 이제 세 가지 측면입니다. 아마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구원 그러면 보통 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눕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구원의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내야 될 페널티로부터. 근데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지금 나에게 구원의 그 영향이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바뀌었네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현재가 세 번째로 왔군요. 현재가 두 번째로 가면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sanctification, 영화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은 죄의 그 파워로부터의 freedom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죽음의 대가는 없어. 즉 영생을 얻었어. 죽으면 천국 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 막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막 버티다가 죽을 때 겨우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능력들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인데요.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in's presence.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Sin's penalty, sin's power, sin's presence. 다 이렇게 P로 시작하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죄라고 하는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도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주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구원은 이루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있어요. 여전히 사단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지만 시달리고 있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이 죄라고 하는 존재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때가 오겠죠.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미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 이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죄의 이 능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언제 누려지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빛과 어두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둠과 싸우고 거짓과 씨름하고 두려움을 밀쳐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고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입니다. 바라봄과 의식입니다. 네,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기보다는 시간에 대해서 의식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가 있고 해답을 알아야 되는 질문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이 가 있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옵니까? 주님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이것이 주어집니까? 시간에 더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만남들이나 약속들이나 뭐 내야 되는 혹은 해야 되는 데드라인 같은 것들이 우리로 근심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수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수평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로 원하세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법을 발견하고 누리기 전에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24시간 동안 주 예수님만 바라보기 이 얘기만 늘 하세요. 그리고 뭐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해도 그런 세미나 예수님 바라보기 세미나 이런 걸 합니다. 그전에는 잘 없었던 종류의 세미나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다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본인의 삶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24시간 동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들에 핀 꽃을 볼 때도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게다가 맛까지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꽃 하나 들에 핀 꽃 하나 이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어제 몸이 좀 아파. 하나님 몸이 좀 아프네요.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생각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생각 충만인 거죠.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면요. 이상하게 뭐 지나가다가 보는 뭐 광고판 하나 아니면은 뭐 제 서재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하나 꺼내서 이렇게 읽는 내용 모든 게 다 설교에 다 연관이 돼요. 왜?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구하고 찾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없다가 어느새 주말이 닥쳐와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들이나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제가 다 놓치는 거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인데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의식할 수 있는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대화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 동안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상에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도 주님 함께 올라가시지요 하고 이제 올라온대요. 저도 이제 몇 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매번은 못하지만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같이 올라가시지요. 왠지 옆에 같이 계시는 것 같고 주님 옆에 서 계시면은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어깨에다 제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연합이죠. 우리의 약점은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을 때가 많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삶입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결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갇혀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원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걱정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늘 교통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늘 교통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것과 그 나사로를 다시금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다. 급할 게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은 다른 세계를 의식하고 계셨고 그 다른 세계와 교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다. 왜? 영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단은 항상 서두른다. 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초조하거나 염려한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나성영락교회에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유는 제가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초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에 초대를 하셨어요. 말하자면 주님 주신 초대장을 딱 열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은 영훈아 나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다른 복잡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아내랑 또 상의하고 또 아내도 기도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라는 이제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사임을 했어요. 한 가지 계획이 있었다면은 제가 여름 수련회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사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사임하는 그 순간까지 뭐 계속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역과 끝남과 동시에 그냥 혼자서 한번 여행을 떠나자. 여행을 가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좀 기도하고 하는 좀 여유를 갖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여행 떠나기로 요 결정만 하나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결정한 것은 오레곤으로 가기로. 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게 링컨시티 한인교회예요. 여기 몇몇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 들러가지고 한 두 주간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성도 목사님도 저는 처음 뵙게 되고 링컨시티 한인교도 처음 와보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요 무렵입니다. 이 땡스기빙 무렵에 박성도 목사님이 LA를 오셨어요. 거기 아들도 있고 또 당시에 어머님도 오렌지 카운티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짧게밖에는 교제를 안 나눠봤지만 이렇게 선뜻 그런 요청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다, 오시라고. 그래서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진 목사님 혹시 뭐 이렇게 얘기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얘기가 되는 교회는 있습니다. 뭐 동부에 있는 교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거절했습니다. 뭐 기도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 그 교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치 그 정도 규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릇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나? 이 생각이 순간이니까 들었는데, 목사님 뜻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제 그렇게 가시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한 이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역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더 다른 고려들이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제가 4월 달에 사실은 교인들 앞에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기도하면 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마음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번 갔다 왔지만 제 아내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제가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들이 운전해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무렵에 왔었습니다. 근데 올라오기 전부터 아내하고 저하고는 거의 한 80%는 마음을 먹었죠.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제가 3월 달부터 이제 혼자서 먼저 올라와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 벌써 4월 달부터 계속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먼저 올라왔죠. 근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사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4월 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게 4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참 신기하다.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식으로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죠. 뭐 가까이는 오레곤에서부터 뭐 워싱턴 주에, 캘리포니아 주에, 텍사스 주에, 동부에, 심지어 한국에서까지도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뭐 청빙의 이야기들이 있고 했지만 저로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전에는 또 주신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면은 또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계속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조금 recognize 하는 법만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과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들어보고 할 만하면, 한번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얼추 비슷하면, 내가 들어보고 좀 편안한 길이면, 내가 받아들이고 아닌 것 같으면 아리끼리한데 내 생각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아, 사단의 유혹인가?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의 뜻이면은 뭐든지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적으면은 내가 주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그냥 마이웨이를 가야겠다. 이런 것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깔려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코자 하느냐,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고집을 꺾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알아봤던 것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out of box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호하는 일, 장소, 사람,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 마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워요. 이기적인 동기와 마음에서 오늘의 운세를 살피듯이 자신감이 없고 혼란스럽기에 그냥 아무라도 무슨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듯이 그냥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신 좀 듣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허락 내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던 이들, 뭐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았죠.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저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나누는 이들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편안함을 얻고자 목사님의 동의를 얻고 싶어서 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왜? 아, 보니까 이미 마음을 작심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대고 제가 딴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저하고 관계만 멀어지고 틀어지지 그 생각, 그 결단 바꿀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청년들은 이제 이성교제나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허락을 먼저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의 축복,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 말 따른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여주고 허락 맡으려고 하는 커플들이 몇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미 뭐 두 사이 사귀기로 다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 내가 되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커플인가 두 커플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목사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더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윤허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정말 뭡니까? 내가 안다면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Spirit of the truth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손가락질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간 내가 혼자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이 주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헬라어로 진리를 truth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볼 때 그 의미가 reality, 현실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도 같다는 거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은 성령님이 현실의 영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추상적이고 뭔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지침과 말씀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고 자꾸 얘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좀 귀 기울이시고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자꾸 물어보고 또 귀 기울이고 잠깐 머물러 있어보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이런 것들 살피면서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진리의 영, 현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내어 맡기고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님 그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어렵지만 믿음의 발걸음,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그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또 풍요로운 삶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어떤 것에도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벗삼아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육체의 욕심 그 정욕들 이루지 않고 여전히 유혹은 있고 공격은 있고 영향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며 죄의 능력조차 우리가 이기는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또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듣지도 아니하고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지도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막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도록만 아버지 하나님 손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아버지 바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고 구하고 의식하고 묻고 또한 결단하고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살아가는구나 가슴 벅차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때로는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가 많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그 권리들을 우리가 사용하지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탓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간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다소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아지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정도라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서 더욱더 그러한 삶을 간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또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줄 압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주신 귀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환경과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귀한 손길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음식을 준비하며 또 섬기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이 축복의 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닿는 일들마다 만져지는 사람들마다 그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교제할 때도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